마태복음에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는 기적의 사건이 20장에 한 군데가 또 나옵니다. 20장에 나오는 사건을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은 거기도 역시 두 소경인데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고쳐준 사건이 있었고 그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마가복음의 5장에 기록되는 소경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소경에 눈뜨는 것은 다른 공간복음의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침을 갖다가 눈에다가 뱉으셔서 만지셨어요. 그때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사람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뭐 나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소경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했더니 바로 보이게 됐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경을 고치신 기록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지만은 의미상으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딸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갖다가 고치신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그런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오면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요즘 표현으로 빌린다면 기도를 드린 거죠.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고는 아 그렇습니다. 아 그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드렸겠습니까? 아마 그런 투였겠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눈이 떠졌고 이 일이 그 근방에 많이 전파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소경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 그렇죠? 예수님을 부른 이유,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계속. 왜 예수님 불렀어요? 그렇죠. 눈을 뜨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각장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있다고 봅니다. 세상적으로 장애는 따돌림을 당하고 편견을 가지고 보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요즘은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자들이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이 소경이 만약에 장애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찾았겠는가? 그걸 생각하자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니 구걸하지 않고 그냥 사회 속에서 편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불렀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때로 우리의 장애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되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 내가 당하는 서러움이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부르고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영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때로 당하는 시련이나 고통이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결국 장애와 어려움을 겪을수록 예수님께로 다가간다는 거죠. 대개 신앙도 그렇거든요. 인생에 굴곡이 많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죠. 그리고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는 어려움을 당해도 더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적당히 그냥 밀려가듯이 어려움도 없고 뭐 만사가 잘 되고 하면 주님 적극적으로 찾지 않게 됩니다. 기도도 안 하게 돼요. 아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잘해 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장애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분명히 불이익이고 사람들로부터 인간으로서 낫다고 하는 것은 장애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중하다고요. 그런데 장애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지 않고 마치 벌레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대단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나 내나 없이 다 소중한 영혼이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영혼이거든요. 짐승과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서름을 당하는 이런 것들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 교회 그 김원곤이나 박경숙 내외가 왜 그래도 교회에 머물겠어요?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가까이 해주려고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데가 더 위안의 처소가 되고 그리고 소망의 장소가 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뜻하게라도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았다고 하는, 불러 세웠다고 하는, 예, 주님께로 집에 들어가기까지 쫓아갔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장애를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는 불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손해고 분명히 안타까운 것이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거다. 이걸 이제 이 시각장애자의 주님을 부르는 모습에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7절, 2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서 한 번으로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시각장애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잠잠히 해라. 뭐 그렇게까지 그 제재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심에 소경이 나오거늘 그랬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시각장애자가 자기의 어떤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이 장애자는 자기의 모든 불편이라든가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듣기 싫게 들려질지라도 하나님께는 계속 부르짖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하는 기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런닝머신을 띕니다. 런닝머신을 대개 어떻게 뛰느냐 하면 프로그램을 제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띕니다. 이렇게 해서 뛰면서 그 뛰는 시간에 뭐라니 맨 먼저는 기도를 해요. 대개 그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니까 기도가 아주 필요한 사람, 긴박한 사람, 새벽에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 제 혹시 본 사람은 있는지 모르지만 매일 그 성경 암송 할 걸 갖다 앞에다 인쇄를 해놨어요. 근데 그걸 묵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매일의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생각밖에도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보는데요. 엊그제 보면 그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하니까 아하 바로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담대함이라는 게 뭡니까? 용기거든요. 자, 제자들이 제재를 한다고요. 야, 시끄럽다. 마 예수님 가시는데 뭐 이렇게 이 소란을 떨고 난리냐. 소경 뭐 그랬을 거라. 그러나 어때요? 제자들은 귀찮아하지만은 이 소경에게는 자기 운명이 달린 문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긴급한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귀찮아한다든가 제재하는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잠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갈급하고 힘겨운 문제가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를 어떻게 보든 미쳤다고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짖는 것은 중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결국 예수님께서 응답하기까지 이렇게 쫓아가면서 부르짖는. 그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를 내 앞으로 데려와라.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성적으로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는 그런 열심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못할지라도 이 9장, 마태복음 9장 말미에 가서 보면은 10장이랑 주로 이 전도 얘기가 나온다고요.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 한 사람 데려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요. 내가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더 게으름이에요. 그러므로 이 소경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 몇 년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부르짖다가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 그전에는 참 내가 뭐 기도를 하면 뭐가 들리고 했는데 요즘은 참 이게 영성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참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래서 그게 꼭 그렇게 명료하게 들리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어떤 경우에 캄캄하고 가슴이 그냥 답답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어떻습니까? 소경이 눈을 감고 쫓아가면서 부르짖는 건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선한 목표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시각장애자이지만은 예수님 앞에 응답받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렇죠? 28절 하반절부터 29절을 보면요. 28절 하반절부터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요. 아니 그만큼 부르짖었으면 말이죠. 그럼 뭐 예수님 뭐 아니 모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모르시겠어요? 자기 답답함이라든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제재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예수님을 달려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줘서 그러면 그 소경 의도를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그 소경의 믿음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막다른 경우에 가서 이제 다 될 것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창세기 17장에서부터 계속하고 20장 보면서 이삭이 나고 하는데 왜 다시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까요? 아니 그만큼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 있다는 거 확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멀쩡하게 큰 자식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고.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소경에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얘기 나오죠? 그 예수님 뭐라 합니까? 진흙을 갖다가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런다고요. 아니 말씀만 한마디 해줘도 분명히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뭘 세상에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가까운데 아니 너 집에 가서 씻어라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실로암 못에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리가 적어도 2km 정도라고. 그런데 보세요. 소경이 어떻습니까? 앞도 보이지 않는데 불편한 걸 가지고 더욱이 여기다가 뭐 진흙은 발라가지고 기분은 찝찝한데 그걸 갖다 더듬어가면서 간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다고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소경의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왜 신라 무리 그게 효험이 있겠느냐? 아니죠. 바로 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의 위력이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소경의 자세가 기적을 일으킨 거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해도 너무한다. 그냥 말이나 한마디 해주면 나을 텐데 뭐 한다고 나보고 그렇게 힘겹게 가라고 하느냐. 뭐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은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전혀 불평이 없습니다. 터벅터벅 지팡이를 짚고 갔든지 더듬고 갔든지 얼굴에는 가득이나 이상한 눈을 감은 얼굴에다가 진흙을 바른 그대로 그걸 갖다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다고요. 씻고 이게 순종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잘 될 경우도 믿음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부르짖고 온 이 소경에게 네가 이 일을 내가 할 줄을 믿느냐? 우습게 보이죠 사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이 믿음을 하나님은 확인하시고 이 믿음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어떤 믿음의 확인에 대한 응답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봅시다. 네 번째 말씀은 30절에서 31절입니다. 30절에서 31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다고요. 29절이죠.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말씀이 끝나자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진지라. 눈이 밝아진지라.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아니 눈을 띄워놓고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어미 경계하셨다고요. 어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주 강력히 경계를 하신 거예요. 뭘 경계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어떤 경우 예수님의 참 그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어떤 이적은 베풀어 놓고 그 이적을 그 베풀물 받은 당사자에게 이거 절대 말하지 마. 절대 조용히 해.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어미 경계하사. 그것도 아무에게도 어떤 사람이 또 그러냐. 이 일을 내 가족에게 알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엄하게 경계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어떻게 하라? 알게 하지 말라. 근데 보세요. 시각장애자가 눈을 떴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요한복음 9장에도 보니까 그 사람을 확인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부모들을 데려다 놓고 이 자식이 당신 자식인가 확인해 보시오니까. 글쎄 그 비슷한 것 같은데 눈이 밝은 눈은 아닌데 그게 이상하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일부러 자기의 어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지가 컸으니 지한테 물어보세요. 그랬다고요. 요한복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했다 그런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분명히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던 사람이 눈을 뜨고 걸어다닌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주위 사람들에게 벌써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반항하게 해가지고 애시당초 예수님께서 계획했던 어떤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지 못할 그런 위기가 올까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경계를 삼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에 대한 그 자세를 보세요. 31절에. 예수님께서 30절에 엄히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31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무도 아닌 게 아니라 온 땅이 온 땅.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그대로 적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보세요. 평생을 어두운 눈으로 살다가 눈을 떴다. 가령 요즘 아이들이요. 뭐 휴대폰을 하나 가져도 이게 친구들한테 자랑하느라고요. 뭐 별걸 다 해 보이면서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없던 거. 근데 사실은 눈이 어둡다가 이걸 떴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더 감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붙잡고 자랑하고 싶겠죠.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런 뒤에 행동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다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소경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소경이라고요. 왜 소경입니까?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천국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렇잖아요. 눈, 육신의 눈을 떴어도 진정으로 봐야 될 것 못 보면 그건 소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어때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땅의 것만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을 한 것처럼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됐고 확신하게 됐다고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신 겁니다. 우리의 눈을. 그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감겨진 영원의 눈을 띄워주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눈뜬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감동이나 감격이 큰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많이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랑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뜸을 사실은 의식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소경은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 땅에다가 자기가 소경됐다 눈뜬 사실을 갖다가 전파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감격의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눈을 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썩어지는 이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소경을 보자는 거죠. 경계해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 땅에 퍼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오늘도 소영이 자매가 알제리. 지중해의 그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알제리. 99%가 회교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식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회교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인터콥이라고 하는 데서는 사람들을 다른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런 데다가 일꾼으로 이제 선교사로 보내는 게 아니라 표면상으로는 뭐 이 다른 어떤 그 비자를 받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러다가도 잡히면 사실 감옥에 가거나 죽습니다. 회교권에서. 그런데 이 그 소영자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소명이 그런 걸로 알아요. 사실 어머니도 지금 병원에 있고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안정된 직장이죠. 시간 좋은 직장 다 팽개치고 가끔 저렇게 아프리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다고요. 저 자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없으니까 얘기지만 가슴이 늘 타고 있어요. 우리 다른 사람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보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라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그 마음이 시원하고 풀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자매 격려할 필요가 있죠. 예,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호주머니 좀 해서 뭐 온라인 구조 있으니까 좀 도와줄 필요도 있어요. 좋은 생각 가지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위기를 무릅쓰고 가는 거거든요. 회의권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지금 편안한 가운데서도 못 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소경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원하셨을 거예요. 나는 예수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평생에 이 소경되었다가 구걸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돼서 당신도 그러면서 보세요. 어떤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님한테 한번 가보시오. 분명히 고쳐줄 겁니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감격으로 있는 사람일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로서 선전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미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 소경에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찾은 이유가 뭐라 했어요? 소경이 기었기 때문에 찾았다. 소경은 뭡니까? 불편한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힘겨운 겁니다. 우리의 힘겨움이 주님을 찾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힘겨운 것도 어려운 것도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힘겨운 것도 주님을 더 찾아야 될 이유가 된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이나 고통은 오히려 감사가 된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어려움이 됐든지 고통이 됐든지 때로는 주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되는 이유가 되고 내가 나태해지고 또 신앙이 게을러지려고 할 이런 계기로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사실이거든요. 이 소경은 계속해서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불러 세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적인 부르짖음, 지속적인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즉 이 말씀을 가만 곰곰 생각하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 지속적인 인내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도 약속을 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주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속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우리의 믿음을 늘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그 최종적인 언제나 믿음을 확인하는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 받은 모습은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전하는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 받은 삶이라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 소경에서 배우는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적용해서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